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서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 그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들에게 밀려왔지만 그것들을 밀기도 하고 뚫어가면서 여러분들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신다고 상당히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진하게 느껴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진심어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광고 나갑니다만은 여러 예배위원들을 위시해서 주보를 손수 만들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박장로님, 그리고 매번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석장로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맡아서 수고해 주신 허장로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친교당변으로 혹은 이 설거지 봉사로 교회와 교우를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남모르게 섬기며 교회를 위한 사랑의 수고와 또 거룩한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수고하셨다고 하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을 지나면서 또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세계를 내다보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전하며 은혜 받았으면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하던 끝에 오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4장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 내용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지난 주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으신 그런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마무리되어갈 그러한 무렵에 이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러 제자들이 떡과 생선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신 그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켰으면 좋았을 터인데 더 간단했을 터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서둘러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하시면서까지 먼저 그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보내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23절에 보면은 홀로 조용히 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서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것은 평상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니까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 이유가 22절에 나오는데 이걸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지나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제자들에게 재촉하기까지 하시면서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도록 바다에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바다는 보통 바다가 아니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아주 높게 일어나는 그 거친 바다, 노도 광풍이 있는 바다인데 그것도 저녁이 지나서 깜깜한 밤에 뭐 요즘처럼 무슨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까지 어두운 밤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여기 24절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그렇게 힘든 노도 광풍의 밤바다에 고난당하도록 그렇게 몰아넣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더군다나 그걸 재촉까지 하시면서 그 속으로 몰아내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을 그 앞에 사건과 연결시켜서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광주리에 떡과 생선을 담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아마도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마치 그 떡과 생선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들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먹는 무리들도 광주리를 든 제자들이 자기 곁을 지날 때마다 아주 부러움에 가득한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아, 참 부러운 사람들이다. 복도 많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나도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정말 영원히 없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마 아주 부럽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흥분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게 점점 더 커져서 마치 자신들이 떡과 생선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착각이고 잘못된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떡은 그리고 생선은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주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아서 그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만 했을 뿐이지 그건 선보다 누가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오늘 말씀 앞부분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건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자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떡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을 다 지금 집으로 다 돌려보내자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무슨 아무런 대책도 없고 무슨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부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떡과 생선을 마치 자기가 나눠주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 제자들의 모습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한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은 재촉하면서까지 빨리 저들을 바다로 몰아넣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도 광풍이 있는 그 밤바다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전에 저들은 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업으로 살았던 자신의 경험을 다 총동원해서 그 파도와 밤새도록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밤바다에서 밤새도록 싸우고 애를 쏘고 노를 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아도 건너편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교만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높아졌던 마음 바닥에까지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없이 우리끼리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얼마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높아진 저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예수님 없이 자신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밤바다라고 하는 그 훈련장으로 저 사람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몰아내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재촉하면서까지. 여러분, 영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은 오래 놔두면 그것은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병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올 수도 있는데, 몸에 이상 증상이 오면은 어서 의사를 만나든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치료하든지, 그래야지 근시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치료도 불가능한 이 만성질환이 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패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대로 굳어지고 말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말씀에서 이탈해서 사는 비뚤어진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면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정말 그 심령이 화인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저 사람들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더 교만해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밤바다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처리가, 우리 형편이, 우리 처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내가 내 모습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잘한 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만한 형편에 이 좋은 곳에 오래전에 와서 이곳에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이만큼 내가 먹고 사는 이것이 다 우리의 능력인 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거 다 교만이고 착각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몇십 년이 아닙니다. 요 몇 년 전만 거슬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4년 됐나요? 2020년 3월 중순부터 우리는 1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당에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역사적 해석을 하자고 할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바다 한복판으로 내몰아내시고 너 거기서 한번 잘 지내봐라, 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어서 다 불안해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집 밖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온 사회가 멈추어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경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가 느꼈지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걸 지금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신을 믿었던 그 마음, 지금 다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중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더 진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아 그렇구나 말이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들인데 그나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30년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버티는 힘을 가졌다고 할 것이면은 여러분, 그 힘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힘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올해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도 시간이 흘러서 오늘 벌써 52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매주 한 번씩 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52주 동안, 52주가 아니죠. 제가 어느 주일 여기 걸은 적이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설교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구나. 이게 뭐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생각해도 그렇고 저거 생각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밤바다를 헤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교만을 내려버리고 다시 무릎을 꿇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하는 그 결과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고 다시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밤바다는 우리에게 큰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저 술이나 떨어져 있는 바다에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은 저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 이제는 낮아지고 있구나. 엎드리고 있구나.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구나. 저 사람들의 처지, 제자들의 형편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지만은 함께 계시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지만은 우리와 형편, 우리 처지를 속속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 아시고 단 한 번도 당신의 시선을 우리로부터 거두어두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된 것은 무슨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가 없기 때문에 배가 필요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배 함께 타자고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신다는 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든 거고 바다가 날 막을 수도 없고 나는 물 위를 걸어가고 배 같은 건 나에게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주님 어떤 아쉬움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은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다가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을 열어서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 고난의 현장으로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서 와 주십시오. 내 심령에 좌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밤 사경에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보통 밤을 삼경으로 나누게 되는데 사경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유대식이 아니라 이 로마식으로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녁 6시부터 3시간까지, 3시간 지나면 9시까지 1경이고 9시부터 밤 12시까지 2경이고 뭐 이렇게 해서 4경이라고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밤 4경입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예수님 밤 4경에 오셨다고 하니까 빨리 오셨다고 해도 새벽 3시에 오신 것이고 아니면은 4시, 5시, 6시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출발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전날 밤 그저 이제 오병 이어의 이적으로 그 많은 무리들이 아직 들판에 앉아 있을 때에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떡과 생선을 나눠줬을 터인데 다 받아 먹고 나니까 어둑어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깜깜한 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을 해산시키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으니까 그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 석양빛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소위 말하면 아주 깜깜해지지 않았던 그런 때에 그때가 아마 오후 5시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5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경에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그 밤바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것이면은 제자들끼리 밤에 그 한밤중에 바다에 떠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0시간이잖아요. 10시간. 10시간 이상 어쩌면은 13시간 정도 제자들끼리만 밤바다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날 밤에 우리 시간으로 한밤한 10시쯤 한 9시쯤 아니 그보다 좀 일찍 와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 어려운 고통, 그 훈련장에서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항복할 그 시간까지 자기들의 힘 가지고는 아무리 해봐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완전히 그냥 두 손 들고 주저앉을 그 시간까지 그게 밤 사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안 되겠구나. 그저 밤이 새도록 내가 온갖 경험을 동원해서 힘으로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저 마지막에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여 엎드려지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밤 사경의 의미는 영적 의미는 우리가 포기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그러한 상태로 내려앉을 때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몇 시 정도 되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와중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교만한 마음 다 내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점이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도달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은 저들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지요.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거센 바람 소리 물결이 있는 소리 그 파도가 배전에 부딪히는 그런 소리 옆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밤에 그 여러 가지 버티는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의 노도광풍 같은 소리 사이사이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지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처음에 저쪽에 보니까 그 시꺼먼데 무언가 보였을 때 그 두려움이 저 사람들을 사로잡았을 터인데 좀 가까이 보게 되니까 주님이시다. 그런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저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짧은 한마디 말씀이지만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주님의 음성이 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러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세상의 바다를 우리가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장면 하나가 그 다음에 펼쳐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나니 뭐 이런 말씀을 할 때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러자 조금 전에는 그의 가슴 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고 좌절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막 무언가 모를 기쁨과 흥분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다 말이지.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가야지. 거의 충동적으로 아, 저를 오라고 불러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너무너무나 기쁘고 흥분돼가지고 나를 오라고 불러달라고 거의 충동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깥전, 그 배전 바깥이 뭡니까, 여러분? 거친 바다, 무서운 밤바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시라면 하는 이 귀절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째로는 주님 맞으시지요? 주님이시지요?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그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또 베드로가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이라면 베드로야 오지 말아라 위험하다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어 웅크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고 당신도 지금 나에게 걸어오고 계시니까 나보고도 걸으라고 하실 게 틀림이 없다 주님이 아니라면 오라고 하지 않겠지만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를 오라고 부르실 거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물 위에 걸어오신 주님은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거기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오라 하시니 여러분 오라 걸어오라 얼마나 단순한 허락이고 명령입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 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에 걸었어요. 뭐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은 위험하니까 배 안에 조용히 엎드려 있으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위험 한복판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뛰어내려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명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잠깐 내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다 잔잔케 하고 난 그 다음에 와도 늦지 않다. 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부르셨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지 않아요? 상황을 먼저 바꾸시고 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전을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환경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명령이 먼저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잔잔해지게 되는 것은 그 다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그 강이 얼마나 물이 많았을 겁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 물이 멈춰서 바닥에 드러나고 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요단강 물이 막 넘치고 있는 그 시간에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물에 그냥 첨벙 발을 담그니까 그때서야 물이 멈추게 되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정리하고 끝낸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2025년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어려운 파도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나라끼리 전쟁하고요. 세상은요, 온갖 박테리아 와도 전쟁을 해야 되고요. 뭐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무슨 정치, 경제 우리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배 안에 엎드려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여러분들은 뛰어내려서 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가야 할 겁니다. 세상에 무슨 정치와 경제, 무슨 뿐만 아니라 관계, 뭐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정말 답답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해를 맞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난 이렇게 할 거야. 날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큰 포부와 꿈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뛰어내리는 마음으로, 더 뜨거운 가슴과 흥분으로 파도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장소로, 우리의 목적지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볼 게 있죠. 아니, 그 파도,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센데 그대로 뛰어내리게 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을 오늘 베드로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아요? 30절, 31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일단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몇 걸음 갔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람도 거세고 파도도 있지만은 그래도 잘 갈 수 있었어요. 물 위에서 걸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했느냐고 하면은 사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대로 파도와 같은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빠져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코비드 시대를 지났는데 지금도 코로나 하면은 무섭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모두들 방역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균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예수님을 향해서 고정하면 예수님으로부터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용기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뛰어내리는 도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뛰어내려서 빠져들어가게 되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저 지금 위험해요. 그러면은 주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얼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참 귀한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전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도전은 어떤 믿음이 큰 사람만 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의 부름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도 믿음이 작지만은 도전할 수 있고 주님이 믿음이 작은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부족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기도 하고 건져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우리는 배 바깥으로 뛰어내리는 용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아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이유들이 참 많이 있지요. 뭘 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2025년도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앉아있었어요. 성도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 차원의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존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부족한 환경, 주변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더 멀리 서서 계시면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용기 있게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헤치며 나가게 될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있는 밤바다에서 연단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보고 계시고 밤 사경이 되면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그것이 힘든 인생길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해에 내가 보다 큰 꿈을 가지고 뛰어내리겠습니다. 믿음이 작지만은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어야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 물 위에서 걸어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예수님까지 걸어나갔던 바다에 그 위에 뛰어내렸던 그 모든 일들, 나니 안심해라 끄집어 올려주었던 그 예수님, 이런 일들을 어찌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날 내가 바다에 뛰어들었어. 바다를 내가 걷다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만 그저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만은 내가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날 건져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날 밤 일을 잊겠나. 그 배 타고 있던 제자들도 어떻게 그것을 잊겠어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동료가 물 위를 걷고 주님이 다 그 주변 환경을 잠잠케 해주시고 가장 최악의 바다가 평생 가슴에 그 뜨거운 감동을 주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체험이 그에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 현재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됐지만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간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후손들에게 그때 그 2020년도 코비드 때부터 24년까지 지났는데 너희들 코로나가 뭔 줄 아냐? 무서운 전염병이야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됐지.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축복의 이야기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주목을 불끈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에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해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어려운 밤바다에 있게 된 이유는 우리 속에 교만과 죄악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고 연단받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나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에 위대한 승리를 저희들에게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삶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시고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소원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한 교우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한 분, 연약한 분, 모든 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른 이데올로기를 걷게 주님 도와주시고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용서와 양보와 협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보고해 연합아 평화의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